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그랬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론 주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함정 같은 질문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계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각, 감정, 의지, 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열망하여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른 보험서에는 힘을 다하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대부분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 요구, 그 계명을 왜 하나님 사랑으로 섭리해 놓으셨을까?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질문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질문과 이 씨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강력한 기초 하나가 놓이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원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애정과 사랑 모두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대상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대상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시간, 돈, 열정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소개팅이라고 하지만 40년, 5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미팅 나가서 이제 이성을 만나고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 어땠냐고 꼭 확인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외모 비하적인 말인데 못생긴 상대를 만나고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덜매여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끌리는 타입이 아닌데 저도 많이 거절당한 것 보니까 상대방에게 그렇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끌리는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하죠. 그 대상에게 대해서 돈을 쓴다든지 시간을 쓴다든지 다음 만남을 약속한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사로잡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매력적이고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온전히 쏟아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매력적인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혼이 이 질문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고백에 준하는 어떤 삶의 그러한 열매, 그런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이 계명이 그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서신의 일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7절,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전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애써서 진리로 세웠던 그 교회,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옥중에 갇혀있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신을 통한 권면과 함께 자기 자신의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의 서신에 이렇게 밝힙니다. 14절부터 15절 여기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잠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체가 장엄합니다. 14절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아마도 실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 있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강론하지는 않겠습니다. 17절의 이 내용이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왜 이 기도를,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하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사도가 생각하기에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예수를 영접한 이례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생명력을 발휘하시도록 오늘 이 순간에도 그들의 주님으로서 힘을 발휘하시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영혼을 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영혼을 누군가 거처하겠죠. 우리는 이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이 거처하시도록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내 영혼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며칠간 숙박하고 떠나버릴 그러한 손님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 거처로 여기시고 머물도록 그래서 지휘하시고 개입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주인으로서 생명력을 발휘하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들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살아계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간절히 믿음으로 거듭난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 내용입니다. 세 절이나 할애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세 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까지 남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남겨지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7절 후반부에 있는 부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만 잠시 멈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렀습니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유, 이 3년 동안 얼마나 강조해서 십자가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했을까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차 선교할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은혜에 집중해서 가르쳤다.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동일한 십자가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어느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요. 그런데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세 절을 할애해서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지만 서신 가운데 요약한 부분이 세 절을 차지했다면 아마 그는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거듭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필요가 강력하게 사도를 지배했고 그 기초가 강력하게 세워진 그 개인은 에베소라는 어둠의 역사가 강한 그 도시 가운데도 능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일어설 수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는 두 단어로 두 개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어떤 행위 같지만 동사 하나입니다. being rooted. 터가 굳어졌어. 그것도 being founded. 동사 하나, 동사 하나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헬라어 시제 상에 이 동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할 때는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완료형 분사라고 합니다. 완료형이요. 완료된 형태.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기초도 있는 상태이니?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 성경은 지금 너희가 뿌리가 박혀야 되고 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시제상의 의미는 너희가 내가 3년 동안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영역에 있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 에베소 교회가 무엇에 기초하여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에베소 사상에는 주님께서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그런 오중직임이 세워진 가운데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알고 있고 사랑을 확신했으며 이 때문에 감격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 전파에 힘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움트기 시작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이 뿌리가 강력하게 좌우사우 팔방으로 뻗어져서 몇십 센치 정도의 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강력하게 여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뿌리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몇십 센치 정도의 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로 좌우 사방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목자의 나무라는 셰퍼드 트리라는 아주 이상한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70m래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위에 솟아오른 그 나무의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땅 깊이 어떻게 굴착하는 작업 가운데 그것이 70m라고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근데 70m 깊이의 뿌리를 가진 나무예요. 셰퍼드 트리. 그렇기 때문에 사막 기후 가운데 다른 나무들은 그 정도의 사막의 토양이면은 지하수 층이 없기 때문에 고사할 수밖에 없고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그 나무만 유독 70m의 뿌리를 그 지하수 층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거죠. 좌우상으로 크게 뿌리 내린 이 나무는 무슨 폭풍우나 사막 기후 환경에도 너끈히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준비하라는 이런 표현들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라 이 표현, 부탁, 강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편 이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사는 이 문제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이것을 어찌 보면 타협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무언가 내 내면에 느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가 아주 다양한 식으로 럭비공처럼 튀는 무언가를 가진 미래가 다가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것은 이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 산통의 시작, 임산부의 그 산통의 시작을 비유로 들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회 현상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그 여인의 임산부의 갑작스러운 그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이것이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오클티즘이라든지 어둠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지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특별하게 전신갑주와 관련한 영적 전쟁과 관련한 무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고마운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40-50cm 정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지금 다가오는 폭풍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차원만큼 내가 매료되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무언가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은 그분의 내면의 어떤 차원의 사랑의 불길이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길래, 아니 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지? 왜 십자가에 가셨어?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겠지.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너무 작은데 이게 뭐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를 향해서 가진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압도되고 그 감격 가운데 나를 타협시키게 하는 어떠한 것에도 굴복되지 아니한 뿌리를 가진 거목으로 자리 잡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가 실제 문자화 되었을 때 한 개인에게 그 교회 가운데 문자화 되었을 때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그 개인적인 바람과 기도는 그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데스티니로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나의 분복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 유업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와 지혜 가운데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다. 한번 태어난 인생 주님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완성을 맛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 세대는 사랑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치 우리 세대를 미리 바라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과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주님 오시기 전에 사회상은 어떤 것일까? 주님 재림하기 전에 3-4년간의 그 사회상, 도덕적인 어떤 모습, 스탠다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2000년 전에 AD 93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주님을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날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되어질 것을 계시시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을 얼마 앞둔 시점에 세상의 도덕적 실상이 어떠한지 힌트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여기에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이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주님 오시기 전 2-3년간의 사회상이 어떠하게 될 것인가? 폭력과 살인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오컬티즘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적 타락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며 도둑질과 방화와 약탈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며 불의와 불법과 변태적인 그런 모습들 귀신들의 역사가 만연할 것이라는 거죠.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죄악 충만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수록 그새 지는 이 죄악에 무엇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 정도로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이 귀한 마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으로는 역부족을 느끼는, 그러면 해답은 무엇인가? 사랑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인데 그 뿌리 자체가 강력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 안에서 거하라, 자라가라, 걸어가라. 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에 의해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 대단한 존재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원해요. 갈망해요. 어떤 매력을 느끼고 소유 삼으셔서 우리와 교류하기 원하시고 그것도 영원 가운데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확인하고 그 용적이, 그 capacity가 커져 자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말씀을 맺기 전에 구약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인 모습, 그것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입니다. 지메일 주소가 PCK867인데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한번 저 개인적인 그런 작은 열망의 표현이에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날이 왔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가서 8장 6,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비유적인 언어로 묘사했기 때문에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랑을 확인한 사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사도적인 기도가 그 생애 가운데 어떤 추구를 통해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침묵을 통해서 주님께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지경도 지나가면서 궁극적으로 8장 6절 7절에 이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망하시는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대하시는 어떤 모습이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근데 이 정도로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이러한 데스티니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나의 유업이고 그분이 받으실 inheritance, 유업이 나라고? 이 세상에 그분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분이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무엇인데? 눈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궁극적으로 8장 6절에 이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불을 품은 거예요. 이제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았듯이 주님 앞에 이제 그가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많은 물 홍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많은 물은 불을 끄는 모든 것들의 상징입니다. 역경과 환란의 형태로 내 안에 확인된, 내가 확신하고 있는 엄청난 뿌리를 확대시킨 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뭔가가 다가오는데 끄지를 못해요. 마치 장작을 수북히 쌓아놓고 큰 불을,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이 불을 끌 수가 있을까? 물론 페트병에 있는 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연기가 나지만 한 5분 뒤에는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바켓을 큰 걸 가지고 다섯 개 정도로 부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웬만한 캠파이어. 그런데 석유 원액, 크루드 오일 있잖아요. 석유 원액. 그것을 장작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난 다음에 불을 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아요. 이게 위에서 신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렇게 타오르는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환경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이 말입니다. 신부를 사로잡은 천상에서 부어진 그 사랑의 확신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환경으로 그 사랑을 끄지 못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을 포기시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내 자산 엄청난 이 돈 다 줄 테니까 그 포기해. 히브리어로는 원문에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사가기 위해 포기하는 대가로, 그 사랑을 버리는 대가로, 너가 지금 주 예수께 헌신된 그 사랑을 버리는 대가로 내 이거 다 주마 라고 하는 유혹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일교차가 심한 유대 광야에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됐어서, 언제나 사람이 됐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노출됩니다. 아주 열악한 가운데에. 그랬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버리도록 협상을 시도합니다. 사탄이 실패합니다. 왜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동일하게 신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시도를 이 유혹하는 자는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아주 아름다운 죄의 유혹으로, 또는 박해와 강력한 환란의 형태로 그 사랑을 버리라고, 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원수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겠다고,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것을 포기하라고, 지금은 얼마나 작은 유혹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고 타협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성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의 사도적 기도가 개인의 삶에서 문자화된 그리스도인 신부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신부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가진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 신자에 부어질 수 있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점에 강하게 이끌릴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간과 뭐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는 경우 없다고 했습니다. 매력을 발견하면, 사랑을 발견하면 달라진다고요. 저도의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크고 제 1번 가는 그 계명, 하나님 사랑,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충만한 분량까지 알 때 이 계명 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치 여러분들의 내면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눈 그 소개의 목적을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현주소와 대비해 볼 때 그러면 성공이다 라고 한 어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선명하게 붙잡히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는 성공입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나의 분복으로 섭리된 것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거룩한 결심을 한다면 좀 더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에 돌입할 수가 있다면 저로서는 이 메시지를 전한 소개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라가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알고 그러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기도한 이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완성되어 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 견인 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성님의 간섭하심으로, 성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뿌리가, 이 뿌리가 넓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길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높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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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네, 주님께서 섭리하신 바로 그 지점에, 부르신 그 지점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지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비전으로 주님 불타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마땅하게 이 진리로 무장되어야 됨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시옵소서.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송축합니다. 라키 안나람바 야카라바. 주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섭리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울라키 안나람바 야카라바 야카라바. 민두인두인두인두인모레레레모레레레 이슈라키요컴바예카.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하시옵소서. 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루라 기언나라마에 가라바야 라바야 라바야 라바 코라바야 라바야 나라마에 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 이사야 40장 이 5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모습을 드러내실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그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